과거의 일에 대한 서술 강의기록 제33기 부흥의 시작. 후에 왕현준 형제가 또한 우리 가운데 왔습니다. 이때 종파를 떠나고 구원받은 형제가 대략 20여 명이 있었습니다. 왕재 형제는 이연여 자매를 복주로 청하여 한번 집회를 열 마음이 있었습니다. 나는 먼저 생각하기를 이렇게 멀리 있는 그녀를 청할 필요가 있는가 생각했습니다. 후에 과연 왕자매와 어머니께서 그녀를 청해왔습니다. 1923년 1월 이 자매가 복주에 와서 물론 전도집회를 준비했습니다. 물론 매주일 원래 왕형제의 집에 거실에서 집회를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집회를 열려고 하는데 장소가 없고 의자도 없었으며 또한 올 사람도 없을까 두려웠습니다. 물론 곧 이렇게 했습니다. 왕형제의 집에 정자에 의자를 빌려다가 배열해 놓고 인근 지방에서 사람을 청하여 놓았습니다. 역사는 주님이 시작하신 것이어서 곧 구원받는 사람들이 생겼습니다. 물론 본래 음력 정월 초하루에도 복음을 전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 자매가 남경에 일이 있어서 복주를 떠나야만 했으므로 물론 그녀를 떠나보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나는 마강의 화수은 자매가 우리를 도와주기를 청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집회가 어떠한 집회인지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녀는 올 수가 없었습니다. 나는 왕형제와 함께 집회를 과연 멈출 것인지를 상의했습니다. 왕형제는 그때 감기에 걸려 있었으며 나는 또 방학으로 집에 돌아와 있던 육총신 형제와 류수훈 형제에게 속다루편을 보내어 오라고 청했습니다. 물론 다만 계속하기로 정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불러오는 방법은 아주 특별했고 효과적인 것이었습니다. 우리 형제들 각 사람마다 가슴과 등에 흰천을 붙이고서 앞에는 당신은 죽는다. 뒷면에는 예수를 믿어 구원을 얻으라고 썼으며 또한 다른 유사한 문구를 썼습니다. 손에는 깃발을 들고 입으로는 찬송을 부르며 여러 곳을 돌아다녔습니다. 그것을 본 사람은 모두 참으로 신기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을 집회 장소로 인도했습니다. 날마다 이렇게 돌아다니므로 날마다 사람들을 이끌어 복음을 듣게 했습니다. 그들은 정자의 밖에, 주방 안에, 응접실 안에까지 가득히 앉았습니다. 집회에서 쓰는 의자들은 2주일을 기한으로 빌려온 것이었습니다. 이제 일자가 만료되었는데 돈은 없었고 집회를 어떻게 계속해야 하는가? 의자는 할 수 없이 돌려주어야 했습니다. 나는 앞으로 집회에 나올 사람은 모두 자기 의자를 자기가 가지고 오라고 광고했습니다. 이날 오후 노인을 선두로 하여 젊은 사람, 남학생, 여학생 등 의자를 든 사람들의 행렬이 계속되어 산 전체에 의자를 든 사람밖에 보이지 않아서 경찰관들이 다 놀랐습니다. 매일 집회를 마치고서 우리는 의자를 이곳에 두고 가기를 원하는 사람은 우리가 보관해 줄 것입니다. 만약 잃어버리는 일이 있으면 물론 보상의 책임을 지지 않을 것이며 가져가려는 사람은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매일 세 번씩 집회를 했는데 다 각각 의자를 가지고 왔었습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것은 그분이 특별히 축복하셔서 수백 명이 구원받은 것입니다. 이때 구원의 기초가 아주 분명하게 닦여졌습니다. 본래 중국에서는 많은 믿는이들이 구원에 대하여 분명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7, 8년 전부터 그 집회로 말미암아 형제들이 도처에 복음을 전함으로 많은 사람들이 분명해졌습니다. 처음 집을 빌려 집회를 함. 우리가 집회를 한지 거의 한 달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한 무리의 젊은 형제들이 이제부터는 집회를 할 수 있는 장소가 있어야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때 우리는 돈이 부족하여 방을 빌릴 힘이 없었습니다. 나는 학교로 돌아가서 몇 명의 구원받은 형제들, 곧 육충신, 류수훈, 왕위 세 형제와 의논하여 우리는 계속하여 학생들을 대하여 사역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나는 처음으로 하시성을 가진 사람의 집을 빌렸습니다. 이 집 사람들은 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나에게 집을 빌려주기로 결정하고 집세를 구원으로 했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여러 형제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돈을 주시기를 간구했습니다. 그것은 한 번 들어가려면 3개월분의 집세를 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나는 매주 토요일마다 마강에 화순 교사의 말씀을 들러 갔었는데 내가 가자 그녀는 나에게 말하기를 여기에 27원이 있는데 어떤 친구가 나에게 사역을 위해 쓰라고 여러분에게 준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 금액은 꼭 알맞았습니다. 왜냐하면 집세가 매월의 9원이므로 3개월분인 27원이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많지도 않고 적지도 않았습니다. 나는 돌아와서 곧 시원스럽게 3개월분을 지불했습니다. 후에 또 주님께 기도했으며 주님은 또다시 공급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복주에서의 역사의 시작입니다. 많은 사람들의 부흥. 나는 일생 동안 그처럼 큰 부흥의 역사를 본 적이 없습니다. 그때 매일매일 구원받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치 어떤 사람이든지 우리를 만나는 사람은 다 구원받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 학교에 가보면 어디를 막론하고 곳곳에서 성경을 읽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대충 100여 명의 사람들이 거기서 성경을 읽고 있었습니다. 원래 소설을 보는 것이 아주 유행이었지만 이제는 소설을 읽으려는 사람은 몰래 보아야만 했습니다. 이제 성경을 보는 것은 아주 보편적인 것이 되었습니다. 우리 학교는 도합 8개의 반이 있었는데 반마다 반장과 부반장이 한 명씩 있었습니다. 아주 놀라운 것은 각 반의 반장들이 다 구원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유명한 운동선수도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의 교장은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에 나는 탄복하지만 성공회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에 나는 유감스럽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은 교장이 성공회의 교우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오히려 종파 아래에 있지 않았습니다. 매일 60여 명이 길을 들고 행진을 했으며 복주에는 다만 10만여 명이 있었지만 물론 날마다 이렇게 길을 들고 행진했으며 날마다 수십 명이 나가서 복음지를 나누어 주어 온 복주시가 소동했습니다. 많은 형제들이 막 구원을 받은 이들에게 침례를 주었습니다. 이때 우리는 처음 성경대로 모임을 가졌습니다. 복주에서의 집회는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후에 주를 믿는 사람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시골에서도 역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처음 남경의 옴. 1924년 나는 항주에서 조금 사역하다가 장광영 형제를 만났습니다. 이때 복주에서 약간의 일이 발생했습니다. 그것은 동역자들이 교회의 진리의 견해에 약간의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나는 분열을 피하기 위해 복주를 떠나 마웨이에 거했습니다. 나는 약간의 특별한 사역을 해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남경으로 와서 잠시 영광부의 일을 도왔습니다. 1924년 11월 남양에서의 부르심으로 인하여 나는 남양으로 갔습니다. 이때부터 남양의 집회가 또한 시작되었습니다. 1925년 5월 귀국한 후 복건의 나성탑이라는 곳에서 방을 빌려 거하게 되었습니다. 기독도보의 창간. 부흥부는 1923년 1월부터 간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신문은 본래 부정기 간행물이었는데 1925년까지 줄곧 출간되었습니다. 나는 나성탑에 거할 때에 구원의 진리를 많이 중시하며 교회의 진리를 중시하고 또한 약간의 예언과 예표의 일에 관하여 말할 수 있는 일종의 정기 간행물을 내야겠다고 느꼈습니다. 내가 이 신문을 경영하려는 뜻은 다만 하나의 임시적인 성질의 것이었습니다. 이 신문이 바로 기독도보입니다. 1925년에 2기가 출간되었고 1926년에는 10기가 그리고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1927년에는 12기가 출간되었습니다. 함운 일대의 집회의 시작. 1926년 상반기에 나는 함운, 고랑녀, 장주, 동안에 가서 증거한 적이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하반기에 나는 또 한 번 갔었습니다. 그러나 이때 나 개인이 아주 필요했으며 한 면으로는 집회를 인도했으며 한 면으로는 원고를 썼으며 또 다른 방면으로는 또 편지를 썼습니다. 나는 이미 약간의 병이 있었습니다. 원래 10일 동안 집회를 하기로 했으나 9일째 되는 날 내가 병으로 쓰러질 줄이야. 후에 왕리연준 형제가 며칠간 계속하여 집회를 했습니다. 함운 동안 일대에도 교회가 일어났습니다. 그러므로 복권의 사역은 1926년 하반기에 시작되었으며 1928년에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남경의 옴. 내가 함운에서 얻은 병은 의사의 말에 따르면 생명에 위험한 것이어서 아마 몇 개월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죽음을 두려워하진 않았지만 내가 생각한 것은 다년간 주님의 면전에서 배운 것, 체험한 것의 공과를 다 쓰지 못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설마 이것들을 다 무덤 안으로 가지고 간단 말인가? 같은 때 이자매와 성귀귀 선생이 남경에 와서 잠시 휴식하라고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나는 천성이 남의 밥을 공짜로 먹기를 원치 않아서 남경에 가서 성형제의 집에 머물면서 여전히 병 중에 성형제가 번역해 놓은 스코필드 성경 통신 과정을 교정했습니다. 그러나 단지 4권까지만 교정하고서 나는 병으로 계속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가 남경에 오기 1년 전에 비록 이자매와 여러 번 교회의 진리에 대해 이야기한 적이 있었지만 그러나 그녀의 태도는 완강하여 결코 아무것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로 인해 나는 충분히 말하지 못했습니다. 후에 이자매가 한 권의 교회 역사를 읽음으로 각 종파의 유래가 성경에 부합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고서 그녀는 약간 분명해졌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그녀가 침례를 받았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또 얼마 지나지 않아 그녀와 몇 명의 자매들이 매주일 떡을 떼는 집회를 시작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남경에 도착하여 당연히 함께 모여 주님을 기념했습니다. 내가 금릉대학에서 몇 번 말씀을 전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두 명의 형제가 얻어진 바 되어 돌아왔으며 물론 그들을 받아들여 함께 떡을 떼었습니다. 이것이 남경에서의 사역의 시작입니다. 상해에 오다. 나는 전적으로 영에 속한 사람을 써야 했기 때문에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남경을 떠나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그곳이 바로 무석조교진입니다. 이때 사역하던 자매는 시국의 문제로 인하여 이미 그곳을 떠나고 그 집을 나에게 돌봐주기를 부탁했었습니다. 영에 속한 사람 사부는 바로 내가 병 중에 그곳에서 기록한 것입니다. 1927년 3월 남경에서 군사 행동이 있었으며 조교회도 역시 군대가 주둔했습니다. 나는 부탁을 받고 이곳에 있었으므로 다행히도 주둔군들이 나무 하나 풀 한 포기도 옮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남경의 소식이 그다지 좋지 않다는 것을 듣고 또한 형제 자매들과 연락할 수가 없어서 나는 조교를 떠나 상해로 갔습니다. 상해에 도착한 후에야 비로소 형제 자매들이 이미 먼저 올라와 있으며 계속하여 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상해에 도착하기 전에 신가의 화원에 왕자매의 집에서 이미 떡을 떼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다 상해에 도착한 이후 집회 장소를 갱경리로 옮겼으며 복음서원도 이때 나성탑에서 상해로 옮겼습니다. 첫 번째 특별집회. 1927년 말 우리는 날마다 기도집회를 가졌었습니다. 강북 평양 일대의 믿는 이들은 우리의 문서사역에 도움을 받고서 우리와 서신교제를 갖게 되었습니다. 물론 그들이 양육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보았고 물론 또 중국의 믿는 이들의 실제적인 필요를 느꼈으며 곧 한 번에 특별 집회를 준비했습니다. 1928년 1월 물론 이곳에 방을 하나 빌렸고 2월 1일 특별 집회를 시작했습니다. 이 한 번의 집회에서 우리의 중심 메시지는 오직 하나님의 영원한 뜻과 그리스도의 승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교회의 진리와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 집회에서는 외부에서 20, 30명의 형제자매들이 왔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 빛 비추심으로 그들로 하여금 어떻게 이 길을 가야 할지를 알게 하셨습니다. 침례, 종파를 떠나는 등의 문제를 다 그들 자신이 해결했습니다. 4년 동안 강북에서 구원받고 부흥된 형제자매들은 7,800명이었으며 집회소도 이미 10여 곳이 있습니다. 평양, 태순 일대에도 10여 곳의 집회소가 있으며 구원받고 부흥된 이들이 약 4천여 명이나 됩니다. 이것은 다 주님께서 친히 역사하신 것으로 근래에 비로소 시작한 것이 아닙니다. 상해에서의 5년간의 대략적인 상황. 우리가 1928년 문덕리로 이전한 후부터 기독도부는 중단되었으므로 계속하여 부흥부를 발간했는데 거의 5년 동안 발간된 신부흥부입니다. 강해 기록은 1930년에 비로소 출간되었습니다. 우리 몇몇의 동역자들이 상해에서 수년간 사역한 목적은 사람들로 하여금 주님 자신을 따르고 성경의 가르침을 알게 하며 성령의 인도를 따르게 하는 것이지 결코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었고 또한 어떤 사람을 우리에게 속하게 하려 해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 소위 문을 닫고서 자신을 고수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우리만 옳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끝까지 충성을 다하기 원할 뿐입니다. 나는 병중에서 영에 속한 사람을 썼기 때문에 이 책이 완성되었을 때 나의 병은 더 심해져서 거의 매일을 침상에서 생활하였으며 땅의 장막은 언제라도 무너질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상해에서의 몇 년간은 어떤 공식적인 사역이 없었습니다. 근래 2년 동안 비로소 약간의 사역을 시작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에야 또 한 번의 특별 집회가 있었습니다. 이번의 중심 메시지는 새 언약과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외부에서 더 많은 형제자매들이 왔었습니다. 물론 어떠한 모임의 이름도 같지 않음. 우리와 허다한 형제자매들이 종파를 떠난 이유는 종파가 하나의 죄악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그리스도의 이름 아래로 돌아가는 것 외에는 실제로 어떠한 명칭도 갖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우리를 작은 무리라고 일컫습니다. 이것은 우리를 잘 모르는 사람들의 논조입니다. 작은 무리라는 이 말은 우리가 임시로 편집한 찬송가의 명칭입니다. 1927년에 물론 찬송가의 필요를 느꼈기 때문에 먼저 20곡의 찬미와 관련된 일종의 찬송가를 준비했었습니다. 이후에 혹은 선택하고 혹은 작곡하여 164곡을 더하였습니다. 물론 300곡이 되면 정식으로 출판하길 바랬습니다. 그래서 임시로 편집한 서문 안에는 이 찬송가를 준비하기 시작한 원인과 그의 이름과 해석 등등의 특징에 대하여는 다 공식적으로 출판할 때 다시 상세하게 설명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었습니다. 실제로 작은 물이라는 말은 신약 성경에서 오직 한 번만 언급되고 있는데 바로 누가복음 12장 32절에서 볼 수 있습니다. 주님이 그때 이 말을 사용하신 것은 온 교회를 가리켜 말한 것입니다. 주님이 보실 때 이 땅의 온 교회는 다만 한 작은 무리입니다. 이 작은 무리는 동서고금에 참되게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을 포함하며 참되게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을 포함합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0장 16절에서 그분의 양은 다만 한 무리이며 목자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밝히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작은 무리의 찬송가는 그 의미가 교회 집회 때에 사용되는 찬송가라는 의미이며 그 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습니다. 외부의 사람이 분별하지 못하고 작은 무리로 우리를 칭한 것은 아마 이 찬송가의 명칭으로 인하여 오해한 것 같습니다. 실제로 주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다 작은 무리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이 작은 무리의 찬송가는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을 위하여 예비한 것입니다. 나는 이번에 해석을 거친 이후에 더 이상 어떤 사람들이 우리를 이같이 칭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들이여,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명칭도 갖지 않아야 하는 연고는 바로 그리스도의 이름이면 족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문제는 오직 그리스도의 이름만으로 우리의 마음이 만족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란 무슨 의미입니까? 바로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가 시집을 간 것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 그녀는 곧 사람들에 의해 누구누구의 부인이라고 불립니다. 그녀는 그녀의 남편의 이름 아래 있지 않을 수 있습니까? 달리 다른 남자의 이름을 더할 수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우리는 그 여자를 어떠한 여자라고 말해야 합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이외에 다른 어떤 명칭을 가지는 것은 마치 어떤 여자가 두 명의 남편을 가진 것과 같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아주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외에 장로회 사람이 될 수 없으며 웨슬레회 사람이 될 수 없으며 루터회의 사람이 될 수 없고 어떤 교파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물론 한 나라의 국립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눌 수 없으며 하나의 사립교회로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눌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의 이름, 루터, 웨슬레 등 혹은 어떠한 예식, 이를테면 침례, 어떠한 제도, 이를테면 회중교회, 어떠한 조직법, 구세군과 같은 것 등을 막론하고 그것들은 다만 하나님의 자녀들을 나누는 것일 뿐이며 물론 그 안에 있을 수 없습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의 종파라면 그것이 원래 있었든 혹은 새로 나온 것이든 반드시 떠나야 합니다. 내가 말하고 또 말하거니와 물론 교회를 떠나온 것이 아니라 종파를 떠난 것이며 물론 반드시 이것에 대하여 분명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싸우는 것은 결코 어떻게 침례를 받으며 어떻게 떡을 떼는가가 아닙니다. 우리가 싸우는 것은 성경에서 어떻게 말하고 있는가입니다. 만약 주님의 말씀이라면 물론 마땅히 따라야만 합니다. 장로의 유전에 권위가 있다면 주님의 말씀은 더욱 권위가 있는 것입니다. 장로가 정한 것이 믿을만하다면 주님이 정하신 것은 더욱 믿을만하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마가복음에서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 도다 하였느니라. 너희의 전한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며 어떤 사람도 사람의 유전으로 말미암아 행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쪽에 제쳐놓을 수 없습니다. 목사의 제도는 성경에 합당하지 않음. 내가 반대하는 것은 목사의 은사가 아니라 바로 목사의 제도입니다. 내가 왜 목사의 제도가 옳지 않다고 합니까? 전 신약은 오직 한 번 목사를 언급하는데 바로 에베소서 4장 11절에 한 번 언급됩니다. 그러나 지금의 목사는 이미 실제를 잃었습니다. 천주교는 신부를 아주 높은 지위에 두고 있으며 개신교는 목사를 더욱 높은 지위에 두고 있습니다. 목사의 제도는 다만 천주교의 신부 제도에 탈바꿈한 다른 모습일 뿐 아니라 또한 이스라엘의 제사장 제도와 다를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원래 이스라엘 온 나라의 사람들을 다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타락함으로 하나님은 겨우 한 집안의 사람들로 온 나라의 제사장을 대신하게 하셨습니다. 이때부터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하나의 직분이 되었습니다. 사람은 직접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 없으며 하나님도 직접 말씀하실 수 없기 때문에 한 무리의 특별한 사람들로 말미암아 가까이 하며 말씀하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람과 하나님이 서로 간에 직접적인 교통이 없는 것이 유대교입니다. 기독교와 유대교는 어떻게 다릅니까?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바꾸어 말하면 주님이 오신 것은 바로 중간에 제사장 계급을 타파하려고 오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죽으셨고 휘장은 열렸으며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직접 하나님의 면전에 갈 수 있습니다. 중간에 제사장 직분은 이미 영원히 소멸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믿는 이들은 하나님의 면전에서 다 제사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공적은 이미 조건 없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제사장이 되게 하셨습니다. 목사의 제도는 중간에 제사장의 성질이 아닙니까? 교회를 하나의 계급이 있는 조직으로 변키한 것이 아닙니까? 오직 목사만이 영에 속한 일을 하고 평신도는 다만 자기의 일만을 합니다. 그러므로 침례, 떡을 떼는 것은 다 목사만이 할 수 있고 마치 목사만이 영적인 권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장로라 할지라도 사물을 관리할 수 있을 뿐입니다. 난 오늘 결코 목사를 당혹하게 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반대하는 것은 바로 목사의 제도가 그리스도의 역사를 말살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목사의 제도를 없애지 않으므로 많은 믿는 이들에게 진보가 없습니다. 평신도 자신은 책임을 지지 않고 목사로 하여금 집회의 일을 도맡아 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구약과 신약의 크게 다른 점을 알아야 하는데 바로 구약은 중간 계급이 있다는 것이고 신약은 중간 계급이 없다는 것입니다. 천주교는 그리스도의 피로써 성취한 것을 말살하며 신부를 하나님과 사람 가운데 두어 믿는 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지위를 잃게 하고 있습니다. 개신교는 더욱 목사로 말미암아 구약의 제사장의 중간 계급의 제도로 돌아가 믿는 이들로 하여금 새로운 지위를 잃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다시 말하거니와 나는 목사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목사의 제도를 반대하는 것입니다. 만약 누가 목사의 은사를 가졌다면 나는 그를 반대하지 않을 뿐 아니라 나 또한 그를 존경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목사를 하나의 제도로 만들어 목사로 교회를 관리하고자 한다면 나는 반대할 것인데 그것은 성경에 합당하지 않은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금년 11월의 특별집회. 이번의 집회는 어떻게 시작할 것인가? 1926년에 나는 영국의 어떤 서점에 몇 권의 책을 사기 위해 편지를 한 일이 있으며 또한 그런 책들을 사모하는 원인을 말했기 때문에 어떤 노인이 나에게 편지를 보내어 왜 그러한 책을 사려고 하는지를 물은 적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에게 말하기를 나는 종파를 떠났기 때문에 그러한 책을 사려는 것입니다. 라고 대답하자 그는 그의 한 나이 많은 친구에게 가서 말했으며 2년 전 그들 가운데 어떤 형제가 일이 있어서 홍콩에 오자 그들은 그에게 상해에 가서 우리를 만나보라고 부탁했습니다. 그는 돌아가서 우리의 상황을 그들에게 약간 말했습니다. 그들은 다 종파를 떠나 주님의 이름 아래로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중국에서도 어떤 이들이 종파를 떠나 완전히 주님의 이름 아래로 돌아왔다는 것을 듣고서 아주 기이해했습니다. 또한 주 안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의 차별이 없으며 게다가 형제를 방문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이기 때문에 네 명의 형제들이 영국과 미국과 오스트리아에서 우리에게로 와서 우리와 교통하기로 결정되었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오려고 정했을 때 물론 곧 평시에 우리와 교통이 있던 형제들에게 편지를 썼는데 그 안에 한 문장은 그들이 주님의 인도하심으로 오려고 한다면 물론 주 안에서 마땅히 받아야 합니다. 다만 우리가 형제들이 기억하기를 바라는 것은 우리는 영원히 우리와 다른 믿는 이들을 분리하게 하는 어떤 이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다만 그리스도의 몸에 속하였을 뿐 어떠한 단체에도 가입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 형제들이 올 때 물론 그들을 환영하며 그들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우리가 그들의 단체에 가입한다는 것이 아니며 또한 그들이 우리의 단체에 가입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사람이 만약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그것은 안에 있는 사람인 것이며 결코 가입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람이 만약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다면 가입한다 하더라도 또한 안에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이 상해에 도착한 후 주일 만찬 집회에서 그들을 받아들이기 전후에 그들에게 또한 사람들에게 물론 이하의 담화와 광고를 한 적이 있는데 1. 우리는 어떤 중국의 국가적인 교통이 없다. 2. 우리가 이 형제들을 받는 것은 형제의 자격으로 받는 것이지 결코 그들이 대표하고 있는 것을 받는 것이 아니다. 이 뜻은 물론 다만 그들 자신 몇 명을 받는 것이지 결코 그들의 배후에 어떤 단체를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다. 3. 우리가 이렇게 서로 교통을 하는 것은 결코 중국의 교통을 서양의 형제의 교통과 하나로 합하는 것이 아니다. 물론 파벌이 없으며 또한 영원히 없기를 바란다. 우리가 서로 교통하는 것은 형제와 형제의 교통이며 결코 형제회의 어떤 그룹과 우리 사이의 교통이 아니다. 4. 우리가 영원히 지켜야 할 것은 가 그리스도인들이 보편적으로 공유하는 이름 외에 더 이상 특별한 명칭을 갖지 않으며 또한 그리스도인이 보편적으로 공유하고 있는 이름을 가지고 사사로이 사용하지 않는다. 나, 여러 성도들이 서로 공유하고 있는 교통 이외에 물론 다른 교통을 갖기를 원치 않는다. 여러 성도들이 공유하고 있는 교통 안에서 물론 또한 다른 교통을 하기를 원치 않는다. 이것은 이른바 당내에 따로 당이 없고 당내에 다른 파가 없다이다. 다, 성경 이외에 특별한 신조가 없으며 물론 한 권의 공개된 성경을 지킨다. 이상의 상황은 우리의 이번 집회의 취지이며 원인입니다. 이러하다면 우리가 누구에게도 속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누구도 우리에게 속하지 않습니다. 맺는 말. 마지막으로 나는 중국의 서양 선교사들이 마땅히 복음을 전하여 사람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것을 중시하길 바라지만 종파를 세워 하나님의 자녀들로 하여금 분파로 나뉘지 않게 하기를 바랍니다. 나는 더욱 중국의 믿는 이들에게 마땅히 장로의 유전으로 교리로 삼아 사람들을 가르치지 않고 성경으로 돌아오기를 바랍니다. 1932년 12월 4일 주일 집회에서의 보고. 주, 교회 조직의 진리는 성경 가운데서 그다지 중요한 것이 아니며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그의 승리입니다. 우리가 중시하는 것은 결코 교회의 진리가 아니라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사람 중에서 물론 또한 교회의 일에 대해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비록 주요한 진리는 아니지만 역시 성경의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나 개인은 우리의 각지의 동역자들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승리를 인식하게 하는데 주의를 기울이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람 외에는 교회의 조직의 진리를 그렇게 많이 언급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분의 모든 진리를 명백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